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도 깨어 주 앞에 나와 또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께 찬양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사 이 아침도 주의 말씀이 들려지며 더 깊은 믿음감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담을 대해 주시옵소서. 당대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성도로 삶을 살아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그런 삶으로 인도받기에 부족함없도록 각각 개개인들에게 주 자비하심과 긍휼을 대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참 감사함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옵고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어저께부터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내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시죠. 아이를 주시는데 그게 계획이 있는 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우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그 삼손을 낳게 했을 때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출산할 때 그냥 낳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으면 또 혹은 이 아이가 어떤 삶에 하나님께 쓰임 말씀하는 마음 갖고 아이를 이름도 짓고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도운 대은 다운 둘을 낳는데 도운 널리 빛을 비출 도에 은혜 은자 저희는 돌림이 학자예요. 그 최학건 뭐 최학문 학문 이상하네요. 그렇게 학자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최도운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널리 은혜를 비추면 좋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이죠. 두 번째는 최대은이에요. 얘는 큰 은혜 받은 애다. 그래서 대은이라고 했었고 다은이는 만을 따 베풀 따 해가지고 은을 베풀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의미를 넣어서 하는 거죠. 뭐 유일해. 이래는 이름을 우리가 하사하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다 이름에 이름 아무런 뭐 이름 의미 없이 뭐 개똥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에 의미를 주고 의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그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에 담겨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삼손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엄마를 다루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크게 되어집니다. 나실인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은 뭐 그 적은 삶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부모들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낳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아이를 못 낳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이 해결됐겠죠. 그러면서 그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훅 커버렸어요. 13장은 그냥 그 아이를 낳는 상태인데 그 아이가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니 13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도 하나님께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면서 아이의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모 또한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14장 1절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안으로 삼켜서서 천천병력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은 그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삼손은 기꺼 컸는데 한다는 얘기가 어느 날 이방인 여인을 보고 와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뭐가 애를 낳아서 잘 키워서 감사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큰 갈등이 오는 거죠. 다시 봅시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된 거죠. 항상 이 보는 게 문제죠.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다윗이 2층 올라가서 이렇게 그 시내 내다보고 있는데 우리의 아내가 딱 보이는 거죠. 보면서 모든 게 뭐 시작이 되는 거죠. 골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겨서서 나 저 여자랑 결혼할 거야. 도와줘. 막 이렇게 징징 짜는 거죠.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않냐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와 주세요. 아주 지금 뭐 땡깡을 이만저만 부리는 게 아니죠. 성경에 지금 개역성경이니까 표현이 곱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렵게 어렵게 애를 낳아서 귀하게 귀하게 키웠는데 어느날 갑자기 아빠한테 와갖고 나 저 여자 좋으니까 데려와 달라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서 그쪽 부모가 또 거래를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나시는 애 삶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뭔가가 휙 어긋난 그런 느낌. 그죠? 아니, 블레셋이 누구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있는 국가예요. 근데 그 국가에, 그 나라에 한 사람의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와 똑같냐면 일제치하 때 자꾸 일본 사람 나쁘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 없고요. 그 우리를 지배했잖아요. 이렇게 36년 동안.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 별로 안 좋은데 낙가무라 상의 그 딸이 갑자기 좋아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저 좀 낙가무라 상의 딸이 예뻐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아빠 가서 빨리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또 혼자 뭐 삼손만 있었겠죠. 혼자 그 상상에 버릇없이 외동으로 키웠기 때문에 부모가 또 그 말을 또 듣는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그 막 나 쟤랑 결혼할 거야 엄마 아빠 나 지금 쟤 아니면 난 죽을 거야 막 그냥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부모가 오랫동안 아마 괴로움을 당한 것 같아요. 저 쟤를 데려와서 결혼하게 해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사사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사는, 삼손은 지금 준비된 사사예요. 왜? 부모 때부터 그 아이가 나시린을 키웠고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하셨는데 지금 삼손 자체는 그런 삶을 못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우리가 주를 살겠다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대부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으면, 뭐 아이들 나이가 다 다양하지만 키워보셨잖아요. 대표님 김순덕 권사님은 아이들 키워보고 장가도 보내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어려서 너무 내 품에 있고 오냐 내 귀도 따라해봐.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박수치고 막 이쁘다 막 너는 막 그냥 후대야 막 그래가면서 볼 꼬집고 막 그랬는데 어느날 눈 뻘겨가지고 술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내 아들인가 내가 어떻게 키웠지. 부모 마음이 한 100번은 무너져야 철이 들잖아요. 이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몰래 들어 자지 이렇게 눈 뻘겋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경험들을 지금 부모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낳냐? 기도해서 낳았다니까요.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서 애를 낳은 거예요. 맞아만 그러냐? 딸들도 그럴 거예요. 딸들도 이제 자꾸 치마가 짧아지고 막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나가고 막 분장하고 막 들을 땐 송장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삼손도 되게 구별해서 키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일상적인 사람이 돼 있고 그 이방인들하고 결혼할 만큼 마음까지 먹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은. 사절 말씀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죠? 삼손을 통해서 블레스를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뭐 그걸 알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삼손의 모양이 힘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삼손 그러면요 어떤 단어가 앞으로 따라 나와야 되냐면 무모함, 뭐 또 뭐 경솔함 그리고 굉장히 힘이 셌지만 폭력적이었어요. 앞으로 내용을 보겠지만 그 부분들이 그렇게 좋게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쓰임 받질 못하죠. 사실은 앞에 있던 우리 뭐 입단할지 경솔한 뭐 어떤 서원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죠? 뭐 기드온, 뭐 기드온의 뭐 어떤 우쭐거림, 왕되려고 함 뭐 그런 부분들 뭐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서 뭐 쭉 나와 있을 거고 어떤 사사들은 아이들만 쭉 나가지고 말 타고 다니고 그냥 사사로서 특권층이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부귀영화 들이면서 끝난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업적도 없고 아무런 주의 일을 행함도 없고 뭐 그러면서 아베멜렉 같은 경우도 사사라가 말할 수 없지만 그 기도원의 아들로서 아주 우쭐거리면서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조작하고 의도하고 끝내 왕이 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그 이상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드보라 같이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등장하고 끝내는 그 손에 피 하나 묻혀요. 그런데 어느 모세의 처남인 그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이미 가나안 사람들과 거의 뭐 협약해서 화친 맺고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사람을 또 막 죽이게 시스라를 죽이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삼손처럼 어려서부터 준비된 사사는 없었어요. 근데 삼손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주의 영이라는 말이랄지 뭐 내려갔다는 말들이 반복해서 쭉 그렇게 나오면서 눈에 띄는 장면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끝낸 부모 설득한 거예요. 매일 밥도 안 먹고 막 누워가지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부모가 외동이라 그걸 붙잡고 내려가는 거죠.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지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른지라. 그러니까 좀 어린 사자가 뭐 궁금하죠. 이스라엘 지역에 사자가 있나 뭐 어쨌든 간에 사자가 등장했으니까 사자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겠죠.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할 일은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부모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딤나에게 내려가서 뭐 이제 그 딤나의 포도원에 그 이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딤나의 블레셋 사람은 그 여자가 있었던 거거든요. 여자 집에 지금 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가는 중에 사자를 만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니 왜 학업하는 것 중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만한 동물 뭐가 있을까요? 뭐 개나 뭐 염소 이렇게 하는데 사자가 어떤 사람들은 막 물어요. 팔레스틴 지역에 사자가 있냐?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의미상 표현이다. 왜? 다 영웅들은 항상 사자를 잡잖아요. 이렇게 뭐 그 무슨 뭐 그 로마 그 전투 영화를 봐도라도 항상 그 창 하나를 가지고 뭐 사자를 죽이는 일도 있고 많잖아요. 뭐 타잔도 보면은 사자를 항상 다스리고 맹수의 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손을 힘을 자랑하려고 쓴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적인 표현인지 삼손을 드러낼 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자를 만나서 삼손이 입을 뭐 찢어가지고 뭐 갈각이 찢어가지고 이렇게 죽이죠. 그냥 쓴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내포했겠죠. 실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또 가서 말했는데 역시나 마음에 뿅 하고 든 거예요. 그 아들들이 막 그냥 사귄다고 막 난리칠 때 그걸 봐주기도 쉽지 않죠. 약간 경험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불신자 데려와가지고 막 딸들도 그래 봐요. 그것도 참. 삼손이 지금 아주 사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평이한. 그러면 그 나시린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시린이? 우리 한 민수기 6장 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1절부터 보면요. 나시린의 법 이렇게 돼 있는데, 나실이 어떠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필요한 부분까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입니다. 민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포도주는 그들에게 일상적인 음료수였어요. 술이기도 했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상에 먹는 음식들을 멀리 해야 되는 거죠. 포도주를 뭐가 똑같냐면 같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뭐 쌀하고 김치 먹지만 뭐 이런 식이죠 이제.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뭐 포도 나오면 비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가 기본이라니까. 근데 그 포도와 관련된 걸 아예 못 먹게 한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며 머리 자르지 말란 얘기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 그렇죠?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모든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계속 그걸 구별하는 날 동안 그는 나실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21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겨지는 날, 그 사람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일들. 자, 넘어오겠습니다. 뭐, 시간상 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까 삼손이 사자를 죽였죠? 그렇죠? 다 알고 있지만, 그 죽은 사자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요. 시체에다가, 사자 죽은 시체에다가 아마도 오랜 시간이 지났겠죠? 그러니까 뼈가 남았겠죠. 그 뼈 언저리 이런 데다가 벌들이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벌꿀이 이렇게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9절 말씀, 손으로, 8절 말씀,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왔다가 또 간 거죠.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지금 시체에 다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그 꿀을 푸거든요,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가 기억나시죠? 시체를, 이렇게 뭐니까, 만지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이미 나시린으로서 가지고 있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니까 삼손은 이런 것이, 되게 이방한 여인을 좋아하고 뭘 하지 말라 했는데 그걸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툭툭 저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 부정한 거예요, 그거는요. 왜? 시체에서 거둔 거니까. 나실인이 해서는 안 돼. 나실인이 이걸 지킬 동안 나실인이에요? 지키지 않은 그 순간부터는 나실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뭔가가 준비된 영혼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자꾸 김이 빠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어울리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자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딤나의 집에 부모가 내려간 거예요. 왜? 결혼식 하려고 이제 딤나하고 삼손이 결혼시키려고 다 함께 이렇게 간 것이죠. 12절, 그러니까 모여서 이렇게 무슨 연애를 베푸는 것이 그들의 문화 같아요. 12절, 삼손이, 30명 정도가, 삼손을 보고, 그 무리들이, 와, 삼손이 보니까 좀 덩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딤나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30명 정도가 이렇게 온 거죠. 와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신부 집에 갔는데,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저 시골에 어디 가서 이제 결혼식 하는데 서울에서 누가 왔대. 근데 괜찮다니까 막 사람들이 우 와서 이렇게 기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30명이었다고 말을 하고요.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갑, 뜬금없이. 뜬금없이 지금 이런 말 한 거. 잔치하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그것을 풀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걷어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쵸? 괜히 30명과 괜히 말싸움 붙는 거야, 지금. 막 술 취했잖아. 야, 너희들 내가 수수께끼를 맞춰볼래? 괜히 이러는 거죠, 지금. 막 호기를 떨면서 막 이러는 거죠. 13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워 30벌과 걷어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는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으니라 하니라. 그들의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자에서 꿀 퍼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삼손밖에 몰라. 왜?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삼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수수께끼 딱 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골탕 먹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뭔가가 우 몰려오니까 약간 이게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그들과 지금 이상한 경쟁체에 돌입하면서 그래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려 시비를 또 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수수께끼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뭐 넌센스도 아니고 삼손만 경험했던 내용들 문제냈기 때문에 삼손과 그의 부인이 된 딤나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들이 오 30벌 이런 것들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의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워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살이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지금 삼손의 아내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딤나 지역에 있는 블레셋이었던 여자였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도 이름이 안 나오지만 삼손 아내도 이름이 안 나와요. 여기서는 어쨌든 그러면서 부인에게 와가지고, 야, 너 블레셋 사람이면서 자꾸만 그 삼촌 편 들 거야? 너 우리가 안 알려지면 내가 너희 그 아버지와 가족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30명이 오히려. 문제 점점 커지죠. 삼손의 그,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사사의 삶 속에서 거론할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저자가 이걸 왜 다루고 있냐면 삼손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16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부인이 울면서 당신 날 안 사랑하나 봐. 남들의 문제는 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런 막 징징거리면 누가 이걸 견뎌내겠어요. 어떤 남편이. 그렇죠?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을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렇죠? 뭔가가 사사의 삶인데 뭔가가 좀 사사롭죠. 내용들이 굉장히. 그렇죠? 18절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고 말하면서 답을 툭 말해버리는 거예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독특한 표현이죠. 갑자기 임했어요. 갑자기. 그죠? 중요한 때 임한 게 아니라 보통 그냥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나와는데 갑자기 임했어요. 갑자기 임하시면 삼손이 아스글로 내려가서 괜히 엉뚱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는 거죠. 아스글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30명에 줄 것들을 그들을 죽여서 30명을 죽여서 30명을 뺏어와서 30명에게 주는 형국이에요. 사사예요. 뭔가가 좀 불편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지금 14장에 나오는 표현 중에요. 1절 보면 삼손이 딤나에 뭐 내려가서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내려가서 19절을 보게 되면 또 중간에 어디 있습니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내려가서라는 표현이 세 번이 나와요. 이게 뭔가가 항상 믿음의 싸움은요. 싸운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순종한다는 얘기는 올라가고 나아간다는 이야기야. 당대 세계복음화는 올라가고 나아가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삼손 삶에 삼손에 계속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지역이든 그러니까 지역에서 높은 곳에서 4층, 4층 내려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가 자꾸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뭔가가 하나씩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삼손의 삶에 계속 독특한 단어가 왔다면 이런 빠지는 장면이에요. 오늘 5가 빠지고 내일 6이 빠지고 그 다음날 10이 빠지고 뭔가 계속 다운되는 느낌.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가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뭔가가 준비하는 것 같고 뭔가가 싸우는 것 같고 뭔가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자꾸 다운되는. 삼손이 꼭 그런 모습 말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요, 20절이에요. 같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삼손이 삼손의 아내를요, 친구에게 줘버려요. 이게 자기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야! 얘 가져! 이렇게 줘버린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보기 좋았고, 그렇게 부모를 향해서 쟤랑 결혼하겠다고 말했던 장본인인데, 그 아내를 홧김에 줘버려요. 그리고, 찾지 않아요. 물론 찾아갑니다만 15장에. 그러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15장에 찾아가서 뭐 또 그랬는데 이게 자기 아내를 줘버린다는 게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삭도 막 그랬잖아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손도 아내를 그냥 휙 줘버리는 거죠. 보세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케 되었어요. 그때부터 나시댄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계속 뭔가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 단지파 지역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거야. 이것도 의미가 커요. 뭔가가 나중에 내려간 다음에 어떤 표현 나오냐? 아버지께 올라오매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 자체가 뭔가가 신앙의 부르심의 어떤 사명의 소명의 아니면 믿음의 싸움에 자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빠지는 느낌을 계속 저자가 삼손을 표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지만 나시린 같지 않은, 부름받았지만 부름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던 인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삼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삼손의 일은 비극이다. 나중에는 더 나쁘게 되어져요. 계속 쓸데없이 수수께끼를 문제를 내고 호기를 부리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끝낸 자기가 사랑한다 말했던 그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리고 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말라기 나오잖아요. 네가 어려서 결혼했던 부인들을 줘버리고 이방여인들 결혼을 하잖아요. 이런 걸 계속 하나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삼손은 사사라니까요. 앞에 있던 우리 뭐 그 온니엘이랄지 에후랄지 입다랄지 드보라랄지 기도원이랄지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뭐가 다 결격 사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삼손은 열두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라니까요. 그런데 열두 사사 중에서 최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이런 표현에 좀 그 의미를 담게 됐고 또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진짜 아버지 집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회복을 또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회복을 의미하고 주 앞에 나감을 의미하고 그렇게 말씀들을 볼 오늘 뭐 보면서 삼손 나쁜 놈이다 이렇게 결론짓고 싶지 않고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또 이런 경솔함과 무모함과 이런 폭력적인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많죠. 중요한 것은 그 1절, 7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려가서 그런 의미를 할지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매 또 부름받은 나시린들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잖아요. 당대 세계복음의 성도들은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과 싸우지 않으면 나갈 수 없고 올라갈 수 없고 뭔가가 계속 이렇게 삼손의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정확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겠다는 누가 반대할 것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어려서 계속 경건하게 그렇게 커왔던 그 사람의 결정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뭔가가 그리고 한 일들을 부모에게 말도 안 해요. 그로 인해서 부모들도 다 부정케 되어진 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얘기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내려가는 것만큼 내려갈 때 제가 숨이 안 차요. 올라올 때 가끔 이게 숨 찰 때가 있거든요. 막 뛰어 올라갈 때는. 그런 거죠. 싸운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는 복종한다는 얘기는 뭔가가 올라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싸움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삼손과 같이 훅 내려가는 장면들을 한번 내려간 다음에 올라오려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는 먹어가고 무릎에 힘은 빠져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싸움은 더해져야 될 것이고 사사들을 통해서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냈음을 계속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연함 때문에 당대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 앞에 주를 앞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런 싸움이 있을 때 당대 세계복음화는 더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이끌려지고 인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내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각자 개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드리기 원하며 믿음 가운데 인도받기 원합니다. 당대 세계복음의 중요한 성도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며 또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인담을 되어 주시옵시고 14개 교회 가운데 은혜를 도하시사 모든 성도와 교육자 중직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는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에 부정하옵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일하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목사님과 또 각 교회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풍성함에 가득하게 인담을 대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깊게 성령의 도움으로 조명되어지고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먼저 주어지게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있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시고 병약하거나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있습니까? 은혜를 대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깨닫게 부정카업도록 인담을 대해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해낼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통해서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이끌려지고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